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사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안보 위기를 서둘러 해결하겠다며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베이징과 도쿄는 물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총리에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국가정보원장에 서훈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지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내 쿠르드족 민병대에 대한 미 국방부의 군사장비 지원을 허용했습니다. 다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시리아 민주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쿠르드 전사들이 시리아 라카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싸워 확실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무기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그러나 미국과 시리아 내 쿠르드족 전사들의 동맹관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YPG로 불리는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가 불법단체로 규정한 쿠르드 노동자당과 연계된 테러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대변인은 터키의 우려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은 추가 안보 위험을 막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 분쟁이 이번 주 후반 해결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오늘 최근 충돌은 아프간군이 파키스탄 접경 마을에 인구조사 활동을 수행하려던 정부 조사원들에게 발포해 발생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당국은 그러나 파키스탄군이 아프간 영토를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발포한 것이며 사전에 분쟁 지역에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말 것을 경고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수시간 동안 치열한 총격전을 벌인 끝에 국경 마을에 대한 합동 조사에 합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코미 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당신을 즉각 파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국장이 FBI를 효율적으로 이끌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FBI 국장의 임기는 10년이지만 코미 국장이 임명된 것은 4년 전입니다. 코미 국장이 경질된 이유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작성한 별도의 서한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서한에는 코미 국장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서버 사용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을 경질하기까지 적잖은 시일이 걸린 이유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셀리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이 상원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을 경질하기 18일 전에 그에 대해 이미 경고했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당시 그 같은 주장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그러나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검토 절차가 진행됐고 순리대로 결정이 이루어졌다며 그를 경질한 결정은 옳은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멕시코 중부 푸에블라주의 한 주택 안에 보관 중이던 폭죽이 터져 14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1명은 어린이들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에는 검게 그을린 주택 잔해 더미와 함께 서로 부여안고 울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멕시코 관리들은 종교 행사 도중 불이 붙은 폭죽 한 개가 주택 안으로 날아들어 다음 주 또 다른 축하 행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폭죽들이 한꺼번에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수입니다. 5월 10일 수요일 B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 선서식을 갖고 공식 집무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또 한반도 안보 위기를 서둘러 해결하겠다며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쇼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두 나라 간 원활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새 정부와 미국 간의 관계가 북핵 문제 해결 방식을 놓고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입니다. 서해 북부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립니다. 그 밖의 해상은 대체로 흐립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0.5에서 2.5,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선서식을 갖고 공식 집무를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는 겸손한 자세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0일 국회 중앙홀에서 취임선서식을 갖고 제19대 한국 대통령으로서 공식 집무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선서에 이어 취임사에 가름하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국 각지에서 고른 지지로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택해 준 유권자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모두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으며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어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과 계층,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선서식에 앞서 오전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인 확정을 받은 직후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개시 후 첫 일정으로 자택에서 이순진 한국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받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합참의장을 비롯한 장병들은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넋을 기렸습니다. 한편 취임 선서식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를 찾아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나 국정운영에 협조를 당부한 뒤 곧바로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당 지도부와도 면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어서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핵 위협으로 고조된 한반도 안보 위기를 서둘러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 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북핵 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 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정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안보 위기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며 북한 방문 의지도 밝혔습니다.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국과 북한이 모두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북한 비핵화의 의제화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것은 대화 재개에 중재역을 맡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의 목표는 핵무기 자체보다는 체제 생존과 김정은 정권의 안정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을 설득하는,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 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핵화로 인해서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한국 정부가 중간에서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반도 정책 기조로 비핵 평화와 남북 단일 시장 그리고 민주 통일 사회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원칙에 북핵 불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앞세운 햇볕 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핵 위협이 매우 심각해진 현실을 정책 기조에 반영한 겁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북한의 문제가 그 시간을 다투는 아주 임박한 그런 위협으로 오각돼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지금 북핵 해결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 정부도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원칙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임 정부 시절 폐쇄된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10일 사실상의 취임사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북핵에 맞선 군사적 조치와 북한과 교류하는 제3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 대통령도 개성공단 재개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거나 이산가족 상봉협상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 평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북핵 협상 진전이 있기 전이라도 나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협상의 여지가 있고 이미 아이스하키단 왔었죠. 그다음에 우리 여자축구단이 갔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탐색적인 국면의 남북관계 개선은 충분히 가능하죠.
문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와 함께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된다며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북핵 대응 핵심 전력의 조기 전력화와 한국군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전환 추진, 그리고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 획득 체계 혁신과 처벌 강화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등 새 정부 첫 인사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장에 지명된 서훈 전 국정원 제3차장은 과거 남북정상회담의 실무협상을 이끌었던 인물이죠.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10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행정부 첫 국무총리의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가정보원장의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했습니다. 또 대통령 비서실장엔 임종석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전 차장이 평생 국정원에 몸담아온 남북관계 전문가로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정, 평화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수 후보자는 6.15 또 14 두 번의 정상회담을 모두 기획하고 실무 협상을 하는 등 북한 업무에 가장 정통한 분입니다. 또한 외교 라인과 호흡을 맞추어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정 또 평화를 이루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훈 국정원장 지명자는 기자회견에서 지금으로선 남북 간 정상회담을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훈 지명자는 이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등의 조건이 성숙되면 평양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합니다. 최소한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을 매우 낮출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우리한테 지금 시급한 안보 위협이 되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다. 뭐 그런 조건들이 성숙되면 평양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훈 지명자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과 다수의 공식, 비공식 접촉을 진행했으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난 남측 인물로 꼽힙니다. 특히 추진력과 기획력이 뛰어나 꽉 막힌 남북관계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낙연 전남지사가 새 정부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국무총리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능한 내각, 통합형 내각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각과 국회, 언론과 국민 여론을 두루 파악하고 있는 안정적 인사가 총리로서 첫 내각을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지사의 국무총리 지명이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 인사의 시작이자 협치와 탕평 인사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낙연 지명자는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철학적 의견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야당 정치인들과도 소통하며 정책적 협력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평론가인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객원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이 다양한 목적을 아우르는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과 청와대와 호남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과 약속했던 부분을 실천에 옮긴 겁니다. 이낙연 지사는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정무 감각이 상당히 좋고요. 소통에서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당초 비영남권 인사를 국무총리로 모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지키는 거죠. 절묘한 한수라고 보면 되겠죠.
이낙연 지명자는 전라남도 영광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동아일보에 입사해 정치부 기자, 도쿄특파원, 논설위원 등을 역임하며 21년간 근무했습니다. 정치부 기자 때 옛 민주당을 출입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으며 2000년 첫 정계 입문 이후 내리 4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선 온건한 합리주의적 성향이란 평가와 함께 날카로운 분석력과 기획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비서실장엔 임종석 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젊은 비서실장 임명을 통해 젊고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로의 변화를 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들과 함께 지명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선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정수석엔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사수석엔 여성인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백악관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두 나라 간 원활한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9일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을 축하하고 한국민들과 함께 평화롭고 민주적인 권력 이양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파이스 대변인은 또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두 나라 간 우정과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과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공동 성명을 내고 한국이 지난 몇 달간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국민에 의해 선출된 새로운 대통령이 나라에 새로운 힘과 활기를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영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에 미국과 한국이 계속해서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미국이 강력한 동맹 수호 의지가 있다는 것을 한국 국민들이 알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도 문재인 당선인을 축하한다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한국인들은 다시 한번 전 세계에 활기찬 민주주의와 견고한 시민사회, 강력한 제도를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딘 의원은 한국과의 동맹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진 양자 관계 중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해 문재인 당선인과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보다 미국에 더 좋은 친구는 없다며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의 해결 방식을 놓고 양국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은 문재인 당선인 취임 이후 미한 동맹 관계를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most likely the US-South Korea alliance will survive since both sides.
테리 보좌관은 9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과 한국 모두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선 인식을 하겠지만 지난 몇 년간의 관계만큼은 아닐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워싱턴과 서울의 접근법이 다를 것이란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보좌관은 개성공단을 예로 들면서 문 당선인은 공단 재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개성공단을 계속 폐쇄 상태로 둘 것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o I think the bottom line is going forward there need to be more careful and very thoughtful management of the alliance relationship.
이 때문에 테리 전 보좌관은 미국과 한국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동맹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 대학 아태 연구소 부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 방향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want to go back to the sort of economic engagement approach.
당장 문 당선인은 북한과 경제적 관계를 맺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제재의 강도를 높이려 하는 상황에서 양국의 긴장 관계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긴장 관계를 피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충분히 대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두 나라 사이에 신중한 조정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한 동맹관계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서로 다른 역할을 토대로 새로운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다며 희망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최대 압박과 개입에서 문재인 정부는 개입 부분을 강조하고 미국은 최대 압박 부분에 초점을 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러운 조율 과정을 거친다면 두 나라의 협조 관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U.S.-ROK alliance that integrates American pressure and South Korean engagement.
한국의 정책 목표가 비핵화에 강조점이 찍힌 상태에서 미국의 압박과 한국의 개입이 통합된다면 가장 좋은 공식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레리 닉시 조지 워싱턴 대학 강사는 북한 문제에서 문 당선인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미한 동맹이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지 엇박자로 인해 어려운 길을 가게 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big issue with him will be to what degree will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threat influence or determine his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두는지가 앞으로 미한 동맹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닉시 박사는 과거 부시 행정부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정책이나 발언에 대한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공개적으로 이런 어긋남을 외부에 알린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s policies and some of the things he said really angered.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선임 연구원은 이 연구소가 진행한 영상 대담에서 최근 한반도 배치가 시작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This could inject severe strain in the U.S.-Korea relationship. I know he's
문 당선인은 사드 배치가 너무 성급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이뤄졌다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는 미한 관계에 심각한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한국세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대담에서 문 당선인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이미 배치가 사실상 끝난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로브 선임연구원은 문 당선인이 대북 제재를 가능한 최소한으로 줄이고 유화 정책은 최대화하고 싶어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hat I believe that in his heart of heart, Mr. Moon would prefer to minimize as much as possible sanctions and maximize as much.
스트로브 선임 연구원은 문 당선인의 이런 대북 접근법은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완전한 핵 프로그램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을 땐 이를 막기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앞으로 미한 관계 전망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미한 정상회담은 엇박자가 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더욱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한국의 여러 전직 고위 외교관리들은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일단 긍정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유명환 전 외교장관은 10일 VOA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정상적인 대미 외교 노선을 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1%를 얻어 당선된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대선 공약으로 내걸은 그것은 다 이제는 버리고 중간으로 중도로 와야 돼요. 그래야 국민 통합이 되는 거지. 나머지 60%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미국과 안보 협력이 사드가 필요하다고 다 보기 때문에 저는 그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가운데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이 걱정한 것만큼 그렇게 친북적이거나 반미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 안팎에서는 문재인 새 정부가 선거운동 때 강조한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 철회를 협상용으로 삼거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조치와 배치되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로 미한 관계에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영국과 일본 대사,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라종일 가천대학교 석좌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조치들을 되돌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결국은요. 근본 문제는 북한의 그 핵 위험, 미사일 위험, 안보 위협이니까 그 문제 진행하는 거하고 따라서 해야죠. 그거를 당장 지금 그런 식으로는 추진 안 할 겁니다. 아마 이번 정부도. 당장 그거를 뭐 다시 협상을 하자든지 그런 식은 못 할 겁니다.
전직 관리들은 개성공단 역시 유엔 안보리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2차 제재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돌파구 없인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방위비 분담 협상 등의 진통이 따르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급진적인 대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동맹의 중요성 자체를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경시하는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가 나가리라고 보고요.
하지만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미한 관계 등 외교 안보 사안과 남북 관계의 기본적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와 껄끄러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미 동맹관계, 동맹이나 한중관계, 대북정책에 있어서 아무래도 인식이 좀 다르니까요. 북한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미국은 지금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가지고 뭔가 북한의 비핵화 공약을 받아내겠다는 그런 정책이고, 우리 새 정부는 아무래도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학적으로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서로 좀 인식의 차이가 있죠.
천 수석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했지만 외교 안보 사안은 대통령 전권에 속하는 게 많아 국회의 견제 수단도 적다면서 본연의 진보 노선을 계속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직 관리들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종일 교수는 특히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서두르다 엇박자를 낸 사례를 지적하며 양측이 충분한 준비와 조율 뒤에 회담을 갖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당히 조율을 하고 보관을 가지고 한미 그 협조를 깨지 않고 또 그 상호 간의 이해가 가능한 그런 보관을 가지고 천천히 만나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급히 지금 쫓아가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서로 맞붙이칠 수 있으니까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하지 않나 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언론들도 트럼프 정부와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 문제를 놓고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문재인 정부 출범을 반길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문재인 당선인의 승리를 통해 정치적 황무지에 있던 진보 진영이 10년 만에 복귀했다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북한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 잠재적 균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문 당선인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모색하고 북한의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당선인이 제재와 최대 압박에 의존하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효율적으로 보고 중국이 선호하는 북한과의 관여와 대화를 다시 시도해야 할 때라고 주장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대북 압박을 촉구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로선 주요 동맹인 한국이 북한의 타협적 태도를 보이며 다른 노선을 취할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반면 중국은 문 당선인을 반길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을 강경하게 다루라는 미국의 압박을 피하고 미국엔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라고 주장하기 쉬워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온 문 당선인이 이를 뒤집으려 할 경우 미한 동맹에 부담을 주면서 중국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남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한국인들이 미국을 조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새 대통령을 당선시켰다면서 잠재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미한 관계의 새 장을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전임 행정부에 의해 북한 정권의 자금줄로 간주된 개성공단 재개 등 북한과의 관여 재개를 약속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문 당선인이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고 전임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접근법인 햇볕 정책의 재개를 원한다고 밝혀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나 문 당선인이 막상 취임 후에는 다소 자제하면서 보다 실용적 접근을 할 가능성이 크고 대미관계 기조의 변화를 보이더라도 미국과의 심각한 균열을 조장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북한 정권과의 대화와 협력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 것이라는 게 문 당선인의 주장이라며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변화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을 더욱 소외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을 빚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문 당선인이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에 반대하고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미국에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 같은 접근이 북한의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가하면서 적절한 조건하에서만 대화를 모색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엮을 가능성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특히 문 당선인이 선거 유세 중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 청구 발언을 비판한 만큼 두 지도자의 관계 형성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USA Today 신문은 문 당선인의 승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미국과 균열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신문은 문 당선인이 북한을 다루는 방식을 재조정하려고 한다며 김정은을 북한 지도자이자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또 문 당선인의 사드 배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언급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군사적 대응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과도 비교했습니다. 그 밖에 AP통신은 문 당선인의 대북관을 소개하면서 핵무장국인 북한에 대한 최근의 정책을 급격히 바꿀 수 있다고 내다봤고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는 대북 강경 기조에 공조할 수 있었겠지만 문 당선인은 한국의 현 상태를 흔들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공식 출범한 한국의 새 정부에 세계 각국이 축하와 함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성명을 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는데요. 예. 자세한 내용 좀 보겠습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위대를 헌법에 명문화시켜서 2차 대전 이후 금지된 군대 보유를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BI 국장을 전격 해임한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한국의 문재인 새 대통령이 오늘 공식 취임하고 바로 직무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 전역에서 실시된 제19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 오늘 정오 국회에서 열린 취임 선서식을 통해서요.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외에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렇게 새 정부 요직 지명도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예.
통상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뽑히면은 선거일부터 한 2개월 동안 당선인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과 직무 인수인계 과정 등을 거치게 되는데요.
예.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위 등으로 탄핵된 직후에 실시된 이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자, 세계 각국의 반응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백악관이 가장 먼저 축하 성명을 냈습니다.
예.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한국 대선 결과가 확정된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과 평화롭고 민주적인 권력 이양을 축하하는 한국민들과 함께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두 나라의 우정과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서 문 당선인과 협력하기를 고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신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걸로 한국 언론들이 현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각국 정상들도 축전을 보냈다고 하는데 축전 내용들도 좀 살펴볼까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요. 중국과 한국 두 나라는 서로에게 중요한 국가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예.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정치적 신뢰를 견고히 하며 차이점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요, 한국과의 건설적 관계를 높이 평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여러 분야에 걸친 양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공동 작업을 추진하고 국제 현안 해결 노력에서 공조할 준비가 돼 있고 또 문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하기를 바란다고 기원을 했습니다.
예.
일본은 빠른 시일 안에 정상회담을 열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를 하면서 두 나라가 북한 문제 대응 등 공통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정상회담을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세계 언론들도 주요 소식으로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네, 미국 언론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지난 가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위가 공론화된 뒤에 시민들이 촛불 집회 등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저항하고 또 대통령 탄핵 후에 선거로 새 지도자를 뽑는 민주적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된 것을 조명한 건데요.
예.
그런가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포용 정책을 추구하는 점이 도널드 미국 행정부의 압박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까지 전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좀 특이한 부분이 일본 언론의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취임 이후에 바로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보이고 있네요.
네, 요미우리와 니혼 게이자의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이요. 일본 정계의 두루 인맥을 갖춘 지일파 인사가 한국 새 정부의 총리로 내정됐다면서 일제히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늘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이낙연 내정자는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데요.
예.
도쿄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정계 입문 뒤에는 한일의원연맹 부회장과 간사 등으로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예, 이런 일본과의 인연이 한일 관계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바란다라는 게 이제 일본 언론의 시각이군요.
네.
자, 그렇다면 중국 언론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드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군요.
네. 오늘자 중국 신경보는요. 문재인 한국 대통령 당선 소식을 한계면을 통틀어 다뤘는데요.
예.
문재인 정부가 주한미군 이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네.
신경보는 문 대통령이 과거 한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는 사드 배치로 입을 수 있는 한중 관계 손실을 막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전하면서요. 관련 정책 변화를 조심스럽게 예측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지금 뭐 미국 내에서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최고의 안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 대북 정책을 놓고 한국의 새 정부가 어떻게 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요. 한국의 대북 정책이 중대한 개혁을 앞두고 있다. 문 대통령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 계획 대응에 전임자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라고 보도하면서요. 보다 유화적인 정책을 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예.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늘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라고 말한 것 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군대 보유를 위한 헌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군요.
네, 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서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 9조, 이른바 평화헌법을 폐지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가는 개헌을 공언해온 이 아베 신조 총리가요. 실무 작업 착수를 공식화했습니다.
예.
아베 총리가 어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헌법에 자위대 근거 규정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우선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요.
예.
어떻게 포함시킬지 의논해 주길 바란다라면서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
헌법에 자위대 근거 규정을 둔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베 총리가 헌법 기념일에 맞춰서 지난 3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리 밝힌 내용인데요.
예.
일본 자위대의 위상을 대폭 높여서 공식 무력 행사 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겠다는 겁니다.
예.
당초 집권자민당이 마련한 개헌안 초안에는요. 일본의 군대 부유를 명문화하기 위해서 국방군 신설 조항이 들어갔는데요.
예.
이 반전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이 운영 중인 이 자위대 관련 조항을 헌법에 넣어서
예.
합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그렇군요. 이름은 지금처럼 자위대 이렇게 유지를 하고 하지만 이제 군대 보유는 헌법에 명문화하겠다 이런 계획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 헌법 구조는요. 육해 공군을 비롯한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예.
2차 대전 종전 9년 후인 1954년에 일본 정부가 이 자국 영토나 설비가 공격을 받을 때만 최소한의 법에 의해서 무력을 행사하는 이 전수방위 원칙을 내세워서 이 자위대를 창설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일본 헌법학자 상당수가 자위대 설치와 운영이 헌법 구조에 위배된다고 꾸준히 지적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정을 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개정된 헌법에 자위대 근거도 마련하겠다. 이게 이제 아베 정부의 계획인 것 같은데요.
네.
자위대 합헌화를 위한 조직도 곧 출범을 하는군요.
네, 일본 집권 자민당이요 헌법 개정 추진 본부 산하에 자위대 근거와 무상 공교육 규정 등을 논의하는 소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현지 언론이 오늘 전했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이달 초에 2020년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헌법이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개헌 준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뉴스 가운데 가장 큰 뉴스는 오늘 이건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다 헤드라인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미 연방수사국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이 전격 해임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의 건의를 수용해서 코미 국장을 경질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세션스 장관과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별도의 서한을 작성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예.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서한에서요. 코미 국장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대선 당시에 민주당의 클린턴 전 장관, 클린턴 후보 국무장관 재임 시절에 관용 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다. 이게 계속 이제 논란이 됐었고요.
네.
또 이와 관련돼서 FBI가 조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실수가 있었다. 이게 일단 공식적인 사유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이유로 경질을 결정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아직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요. 최근 코미 국장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면서 새로운 국장이 들어섬으로써 FBI와 미국의 신선한 출발이 될 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코미 국장 해임이 결정되기 직전에 FBI가 의회에 서한을 보내서 코미 국장이 청문회에서 과장된 진술을 했다 이런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고요.
예, 코미 국장이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요 클린턴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후마 에버딘 씨가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수백 수천 건을 전 남편인 앤서니 워너 전 하원 의원에게 재전송을 했고 그중 일부는 기밀을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예.
FBI는 에버딘 씨가 위너 전 의원에서 보낸 이메일은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었다고 코미 국장의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코미 국장의 이 증언이 경질에 영향을 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일부 미국 언론이요. 코미 국장의 해임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코미 국장이 구실을 제공한 셈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코미 국장이 대선을 불과 열흘 앞두고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논란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최근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트럼프 대통령 도청 의혹 등을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게 경질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미 의회 내 비난이 거센데요.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은요. 코미 국장 경질의 시기와 이유가 문제가 될 거라면서 코미 국장의 해임이 FBI와 나라 전체의 손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쪽의 분위기도 좀 보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러시아 개입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코미 국장이 해임된 만큼에 특별 검사를 지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요 성명을 냈는데요. 코미 국장의 해임 사실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밝히면서 특별 검사를 지명하고 대통령은 러시아 관련 의혹 조사에서 가능한 거리를 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특별 검사 지명을 요구했습니다.
네. FBI 국장 임기가 10년이라고 하죠.
네.
물론 이제 대통령이 뭐 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코미 국장은 지금 이제 임기를 4년도 채우지 못한 채 이제 경질을 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미국 소식까지 정리했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입니다. 서해 북부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립니다. 그 밖의 해상은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이 많이 낍니다. 양덕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6도, 수풍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 24도고요. 강계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 6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끼고 흐리겠습니다. 개성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5도, 사리온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 26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해산과 풍산, 삼지연 등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풍산 아침에는 5도, 낮 기온 9도, 함흥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5도, 낮 기온 16도가 예상됩니다. 서해 북부에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립니다. 그 밖 예상은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 서해 0.5에서 1.5m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5월 1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사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안보 위기를 서둘러 해결하겠다며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베이징과 도쿄는 물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총리의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국가정보원장의 서훈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지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내 쿠르드족 민병대에 군사 장비 지원을 허용했습니다. 다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시리아 민주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쿠르드 전사들이 시리아 라카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무기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그러나 미국과 시리아의 쿠르드족 전사들의 동맹 관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YPG로 불리는 시리아의 쿠르드 민병대가 불법단체로 규정한 쿠르드 노동자당과 연계된 테러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대변인은 터키의 우려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은 추가 안보 위험을 막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 분쟁이 이번 주 후반이면 해결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오늘 최근 충돌은 아프간군이 파키스탄 접경 마을에 인구조사 활동을 수행하려던 정부 조사원들에게 발포해 발생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측은 수시간 동안 치열한 총격전을 벌인 끝에 국경 마을에 대한 합동조사에 합의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또 오늘 아프간 환자들과 적법한 비자를 가진 사람들의 국경 통과가 예외로 인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코미 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당신을 즉각 파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국장이 FBI를 효율적으로 이끌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FBI 국장의 임기는 10년이지만 코미 국장이 임명된 것은 4년 전입니다. 코미 국장이 경질된 이유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작성한 별도의 서한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서한에는 코미 국장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서버 사용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린 이유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셀리 H 전 법무장관 대행이 상원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을 경질하기 18일 전에 그에 대해 경고했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당시 그 같은 주장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그러나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검토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고 순리대로 결정이 이루어졌다며 그를 경질한 결정은 옳은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멕시코 중부 푸에블라주의 한 주택 안에 보관 중이던 폭죽이 터져 14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1명은 어린이들로 확인됐습니다. 멕시코 관리들은 종교 행사 도중 불이 붙은 폭죽 한 개가 주택 안으로 날아들어 다음 주 또 다른 축하 행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폭죽들이 한꺼번에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에서는 폭죽이 각종 행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형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